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어제 레바논 곳곳에 공습을 가해 최소 32명이 숨졌다고 레바논 정부가 밝혔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날 성명에서 레바논 중부 마운트 레바논 주 마을 두 곳에서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23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해안 도시 티레와 레파타, 나바티 등 남부 지방에서도 8명이 숨지고 북동부 헤르멜에서는 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정부의 이 같은 사상자 수치는 무장대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헤즈볼라의 거점 중 한 곳이 위치한 것으로 알려진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회 다히에 지역에 10여 차례의 공습을 가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헤즈볼라가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삼기 위해 고의적으로 민간 지역에 숨어들었다면서 공습 전 민간인 피해 예방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헤즈볼라도 이 같은 공격에 대응해 이스라엘 북부 등지에 보복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 경찰 당국은 북부 나하리아시에서 주거용 건물이 드론 공격을 받아 두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 레바논 접경에서 분쟁을 이어온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지난 9월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이스라엘에 의해 제거된 이후 국지전 규모를 넘어서는 사실상 전면전 수준의 교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멘 내 친이란 무장조직 후티 반군이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미 해군 함정을 공격했다고 미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11일 홍해와 아라비아해에서 미군 함정 두 척이 최소 8개의 드론과 5발의 대함탄도미사일, 3발의 대함순항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함정들은 요격 조치를 실시했으며 함정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라이더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미 항공모함 에이브라햄 링컨함을 겨냥한 공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후티 반군 측도 이날 국방부 발표에 앞서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대변인은 공격이 8시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며 첫 번째 공격은 아라비아 해에서 에이브라햄 링컨 항모를 표적으로 삼았고 이어진 작전은 홍해에서 두 척의 미 해군 구축함을 겨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전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후티 반군은 하마스, 헤즈볼라와 등과 함께 영내 친이란 세력으로 분류되며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때까지 홍해 일대를 지나는 국제 함정과 선박들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중국이 오늘 해군 함정과 공군기를 보내 필리핀과 영유권을 둘러싼 충돌을 계속하고 있는 남중국해 필리핀명으로 서필리핀의 해역을 수찬했습니다. 중국 남부전군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한 성명에서 스카보로 암초 등에 대한 순찰 임무를 위해 해군과 공군 자산을 조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이에 대해 즉각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군의 이 같은 활동은 앞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 8일 남중국해 내 영유권 분쟁 지역에 대한 필리핀의 주권을 확인 및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한 지 닷새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필리핀 베타적 경제수역 내에 위치한 스카보로 암초 인근에서는 지난 10월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들이 필리핀 어선들의 물대포를 발사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으며 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이 일대에서 충돌을 계속해왔습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 2016년 남중국해 내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국제법상의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었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필리핀 외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타이완, 베트남 등과도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을 공식 방문한 수비안토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공동의 다짐이라는 공통된 가치를 바탕으로 75주년간의 외교관계를 기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큰 민주국가인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진화하는 도전과제들에 대응하고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상호 이익과 존중을 바탕으로 떠오르는 기회들을 활용한다는 공약을 공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2030년으로 계획된 미국의 20달러권 지폐의 새 인물, 흑인 여성 해리엇 터브먼이 세상을 떠난 지 111년 만에 장군으로 추대됐습니다. 미국의 재향군인의 날이었던 지난 11일, 동부 메릴랜드주에 있는 해리엇 터브먼 지하철도 운동 주립공원에서 터브먼을 주방위군 일성장군 준장으로 추대하는 행사가 열렸고요. 터브먼의 5세손이 그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미국 역사에 새겨졌고 지금도 그 영향력이 살아있는 터브먼의 유산을 강조했습니다. 1822년이었습니다. 미국 동부 메릴랜드에서 노예 가정의 딸로 태어난 해리엇 터브먼. 노예에게도 인권과 평등,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외쳤던 행동가였고요. 남북전쟁 때는 스파이로, 정찰병으로, 또 간호사로 복무했으며 지하철도라는 비밀 조직을 이끌며 수백 명의 노예를 구해서 북부로 탈출시켰던 노예 해방 운동가였습니다. 9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또 여성의 참정권을 위해서 헌신했었습니다. 터브먼의 생애는 아이들이 읽는 동화나 위인전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터브먼의 위상을 높이는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2019년에는 해리엇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나왔고요. 올해는 미국 조폐국이 기념하는 여성인물 시리즈 일환으로 해리엇 터브먼의 다양한 이야기를 디자인한 5달러, 1달러, 50센트 기념주화가 발행됐고요. 해리엇이 구출한 노예들이 자유를 찾아서 도착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시는 내년에 공개할 4m 높이의 해리엇 동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1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아침 8시 7분이 조금 지났고요. 현재 기온 4도, 아주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떤지 먼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일 북한은 11월 14일 목요일이 됩니다.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자강도 중강에 비나 눈이 시작되고요. 오후에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비와 눈은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집니다. 14일에서 15일 사이 내리는 비의 양 5에서 20mm 정도 예상하고요. 함경도 지역의 눈 5에서 10cm 정도 예보돼 있습니다. 기온 보시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9도입니다. 개성은 10도고요. 함흥 6도, 원산 8도, 중강의 아침 최저 1도, 예산은 영하 2도입니다. 낮에는 평양이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흥도 16도, 개성 원산은 17도, 중강의 낮 최고 9도, 예산은 7도입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흐리고 비 내립니다. 동해상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는 1.5m까지겠고요. 서해는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오전에 물결이 높겠고 먼바다는 1.5m로 오후에 물결이 더 높아지겠습니다. 11월 14일 목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소식 살펴드립니다. 미국 정치 ABC에서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 정리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매주 이 시간 꿈과 아주 참신한 발상의 한국 청년들이 만든 새로운 기업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특별기획 스타트업 코리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푸드라는 글자와 LE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들.
네, 스타트업 코리아. 오늘 첫 시간은 지속 가능한 생활 환경을 제안한 디자인 스타트업 푸드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어서 VOA 매일 영어, 미국 정부 견해 반영하는 논평 순서입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장양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의 국방부 장관과 중앙정보국 국장 등 주요 직책을 속속 충성파 인사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약 70일 만에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 미사일, 드론 공습을 단행했고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만나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국제 에어쇼가 열리는 중국 주하이에서 차량 돌진 사건이 발생해 큰 인명피해가 났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아주 빠르게 차기 정부 조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2일에는요, 국방부 장관 또 중앙정보국 CIA 국장, 국토안보부 장관 등 주요 안보라인 지명자를 발표했습니다. 네. 또 이와는 별도로 정부 효율부라는 새로운 조직의 수장도 발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차기 정부의 안보라인 어떤 인물들이 발탁이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방장관 지명자부터 볼까요?
네,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정부 국방장관으로 피트 헤그세스 씨를 지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헤그세스 씨는 보수 성향인 폭스뉴스 채널의 폭스 앤 프렌즈 위켄드 공동 진행자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예,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면 보통 군 장성 출신이 맞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헤그세스 지명자는 일단 언론사에서 활동한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인사를 두고 의외의 발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헤그세스 지명자는 미네소타 주 방위군의 일원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육군 보병으로 복무한 경험이 있는데요.
네.
하지만 국제무대 경험이 부족하고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사람을 발탁해서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군대를 지휘하게 하는 것이라고 AP통신이 평가를 했습니다.
네.
참고로 국방부는 연간 예산이 8천억 달러가 넘고요. 약 130만 명의 현역군인 또 140만 명의 주방위군, 예비군, 군무원 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왜 헤그세스 지명자를 발탁했는지 그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트럼프 당선인이 지명 발표 성명에서요. 헤그세스 지명자를 강하고 똑똑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피트가 지휘를 맡게 되면서 미국의 적들은 우리 군대가 다시 위대해질 것이고 미국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경고를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울러 이 피트는 우리의 힘을 통한 평화, 정책에 용감하고 애국적인 옹호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하고 이 헤그세스 당선인 지명자가 친분이 있습니까?
네, 헤그세스 지명자는 트럼프 당선인의 첫 번째 임기 때 트럼프 정책의 정부의 정책과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홍보해 왔고요.
네, 네.
트럼프 당선인은 헤그세스 지명자가 출연하는 쇼에 여러 번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차기 국방장관 지명자 소식에 군이나 의회에는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익명을 요구한 군 고위 장교가 AP통신에요. 그가 막대한 예산을 가진 대규모 부서를 관리할 수 있는지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현재 전 세계는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 확대 또 중국과의 경쟁 심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요. 하원 군사위원회의 애덤 스미스 민주당 의원은 헤그세스 지명자의 전투 경험이 장점이긴 하지만 국방부를 운영하려면 더 많은 요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은 헤그세스 지명자가 많은 것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개혁이 필요한 분야에서 개혁적으로 사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 국방장관 자리는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상원 쪽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 상원 민주당은 즉각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상원 군사위원회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의원이 소셜미디어에요. 도널드 트럼프의 선택은 우리를 덜 안전하게 하며 거부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역시 군사위원회 소속 리처드 블루멘털 민주당 상원의원은 즉각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면서도 그가 다양하고 매우 중요한 정책에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국방부를 이끌 것인지 면밀하게 의문을 제기할 거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내년 새로운 의회 회기부터는 공화당이 이제 상원의 다수당이 되는데요.
네.
공화당 반응 궁금합니다.
대체로 차분한 반응인데요.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이 선택이 흥미롭다고 했고요.
네.
토드영 상원의원은 그의 배경이나 비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알게 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존 호분 상원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그를 선택한 게 놀랍지 않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그와 가깝고 좋아하며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측근인 한 공화당 인사는 워싱턴포스트에 상원 공화당이 그의 지명을 인준할지 회의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자 역시 아주 중요한 미국의 국가안보기관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누가 지명됐습니까?
네, 존 랫클리프 전 국가정보국 국장입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이 12일 성명에서요. 랫클리프 지명자가 최고 수준의 국가안보와 힘을 통한 평화를 보장하고 모든 미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위해 두려움 없이 싸우는 투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랫클리프 지명자가 그 트럼프 1기 행정부 말에요. 그 DNI 국장을 지낸 거죠.
맞습니다. 2020년 5월에 취임해서요. 2021년까지 이 1월 20일까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네네.
이 변호사 출신으로 텍사스 연방 하원 의원도 지냈고요. 현재는 이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 우선 정책 연구소 미국 안보 센터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당선인이 같은 날 12일에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자도 발표했습니다.
예, 국토안보부 장관직에는 크리스티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성명에서요. 크리스티는 국경 보안에 매우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국경 차르 톰 호먼과 협력해서 국경을 보호하고 적으로부터 미국 국토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네, 최근에 불법 이주문 문제가 이주민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면서 미국의 국토안보부가 특히 주목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국토안보부는 당초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국내 테러 방지와 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 신설된 부처인데요.
네.
현재는 이민법 집행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불법 이주민 추방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어왔습니다.
네, 자 크리스티 놈 주지사 어떤 인물입니까?
2018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로 선출되면서 주 역사상 첫 여성 주지사라는 기록을 세웠고요.
네.
2022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2021년에는 주방위군 병력 50명을 남부 국경에 파견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크리스티는 텍사스가 바이든의 국경 위기에 맞서 싸우는 걸 돕기 위해 주방위군을 파견한 최초의 주지사라면서 특히 이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또 새로운 조직 수장도 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이 12일에요. 사업가 일론 머스크 씨하고 비벡 라마스와미 씨가 새로운 그 정부 효율부를 이끌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네.
명칭은 이렇지만 또 연방 정부 기관은 아닙니다.
네.
약어로 도지인데요. 머스크 씨가 좋아하는 암호화폐인 도지 코인의 도지하고 같아서 화제가 또 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트럼프 당선인이 새 조직, 정부 효율부를 새로 만든 이유가 뭔가요?
예, 트럼프 당선인이 성명에서요. 이들이 정부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낭비적인 지출도 줄이고 연방 기관을 재구성하는 등 미국 구하기 운동에 필수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들의 작업은 2026년 7월 전에 완료될 거라고 명시했습니다.
네. 방만한 정부 운영을 손보겠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정부 효율부 구상은 지난 8월 머스크 씨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9월 이를 설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었습니다. 이 전기차 테슬라와 우주개발기업 스페이스X의 최고 경영자이자 소셜미디어 X 대주주인 머스크 씨는요. 선거 유세를 지원하면서 트럼프 최측근 인사가 됐고요. 이 라마스와미 씨는 공화당 경선에서 하차한 후에도 적극적으로 트럼프 후보를 밀면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네, 네.
트럼프 당선인은 또 백악관 법률 고문에는 빌 맥킨리 전 비서관, 또 이스라엘 대사에는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를 지명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를 공습했군요.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13일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안드리 예르막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셜미디어 텔레그램에요. 푸틴이 지금 크이우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가 크이우에 대한 공습 단행한 게 이게 몇 달 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73일 만인데요. 크이우 일대에는 공습 경보가 몇 시간 동안 울렸는데요.
네.
우크라이나군은 텔레그램에 러시아가 항공기에서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시민들에게 대피소에 머물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군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네, 세르히 포프코 크이우 군사행정장은 행정청장은 우크라이나군이 순항과 탄도미사일 여러 대와 드론 12대를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크이우의 한 지구에서 40대 남성이 머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고요. 잔해가 떨어져 창고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더 정확한 피해는 아직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 전날이죠. 12일 미국 국무부가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협력해서 전투를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의 이번 공습은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 대변인이 그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군의 전투 개시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벌어졌는데요. 파텔 부 대변인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Today I can confirm that over 10,000 DPRK soldiers have been sent to Eastern Russia.
만 명이 넘는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동부로 보내졌고 이들 대부분은 극서부 크르스크루주로 이동해서 러시아 군인들과 함께 전투하기에 참여하기 시작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방문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다짐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에는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서 유럽의 안보 지형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블링컨 장관이 12일 벨기에 나토 본부에서 마르크 리터 사무총장과 회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블링컨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We have a very intense and important agenda over the next couple of months.
네, 블링컨 장관은 앞으로 두어 달간 매우 강렬하고 중요한 의제를 갖게 됐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년간 해온 일, 즉 미국과 유럽 전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에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고위 당국자들이 안보 회담을 위해서 만났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하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서 양국 간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쇼이구 서기는 왕 부장에게 양국의 강력한 연대가 세계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고요. 왕 부장 역시 양국 간의 강력한 관계를 확인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난 뒤에 이 중국과 러시아의 고위 관리가 처음으로 만난 겁니다.
맞습니다. 지난 5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는데요. 이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하면서 무역 전쟁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을 가장 큰 경쟁자로 또 러시아를 가장 큰 국가적 위협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 당국자들이 만난 건데요. 미국 대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을까요?
러시아 국영방송이나 중국 외교부 발표에 미국 대선이나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네.
다만 왕 부장과 쇼이구 서기가 미국의 견제 시도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요. 쇼이구 서기는 회동에서 두 나라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미국과 동맹들을 추구하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이중 봉쇄에 대응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의 왕이 부장은 그 양국 관계에 대해서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은요, 왕 부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변화하는 국제 환경의 시험을 견뎌냈으며 항상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의 모멘텀을 유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왕 부장은 이어 국제 정세가 복잡해지고 대외적 도전이 많을수록 양국이 단결하고 협력해서 공동 이익을 수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최근 관계를 보면 상당히 좀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2022년 2월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이른바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선언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네.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도요, 새로운 시대의 파트너십을 재확인하면서 경제, 국방 분야 등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자, 지구촌 오늘 끝으로 중국 관련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국제 에어쇼를 앞두고 차량 돌진 사고가 났었죠.
그렇습니다. 제15회 국제 에어쇼가 열리는 중국 남부 광둥성 주하이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서 최소한 35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했다고 중국 당국이 12일 밝혔습니다.
네.
현지 경찰은 에어쇼가 열리기 전날인 11일 저녁에 주하이시 체육센터에서 사건이 발생했고
네.
이 센터에서 운동하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니 왜 누가 이런 일을 일으킨 겁니까?
네, 중국 경찰은 이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는 판시성을 가진 62살 남성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BBC 방송은 현지 경찰을 인용해서 판시가 이혼 합의에 불만을 품고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경찰은 성명을 통해서 판시가 현장에서 도망치려다가 체포됐고 자해로 인해서 병원에 옮겨졌는데 혼수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가해자가 지금 혼수 상태라면 사건의 어떤 정확한 동기라든지 이런 것이 밝혀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다만 목격자들은요, 현지 언론에 이 판 씨가 고의로 사람들을 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달리기 트랙이 있는 그 스포츠 센터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은 수십 년 만에 중국에서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공공폭력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부상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것은 11일인데 중국 당국의 발표는 바로 나오지는 않았네요. 12일 나온 거죠.
예, 웨이보 등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사건 직후 현장에 그 신발이나 모자, 가방이 널브러져 있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영상이 공유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당국에 의해서 곧 검열 삭제됐습니다.
네.
12일 아침까지 소셜미디어에서 해당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웨이보에서 스포츠센터를 검색해도 몇 개의 게시물만 나왔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이 국제 에어쇼를 앞두고 일어났는데 이 큰 사건인데 에어쇼는 그대로 개막이 됐네요.
네, 전날에 그 차량 돌진 사고에도 불구하고 12일 예정대로 에어쇼가 개막해서 6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 2년마다 주하이에서 열리는 국제 에어쇼는요, 중국의 민간 군용 항공 우주 분야의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네, 에어쇼에서 처음으로 공개되는 기종도 있겠네요.
네, 중국이 개발한 차세대 스텔스기 J-35A가 비행에 나서서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는 J-20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네.
또 세계 드론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에어쇼에서 이 신형 드론 무기도 대거 공개했습니다. 예, 중국이 타이완 등과 영내 갈등을 빚고 있는 한편 미국 등과는 이 군사 경쟁을 벌이면서 항공 역량 현대화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 살펴보는 미국 정치 ABC 그리고 VOA 매일 영어 논평 순서입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대통령 선거 일반 투표 결과에 따라 선출된 각 지역 선거인단이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습니다. 이들은 법으로 정해진 일자에 지역별로 모여서 투표합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법은 대선이 있는 해 12월에 두 번째 수요일 다음 첫 번째 화요일에 선거인단이 모이도록 요구합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날이 12월 17일입니다.
Objections by congressional Republicans to the constitutionally required ceremony of counting the electoral votes certifying
미국 수정헌법 12조는 선거인단이 소속 지역별로 모이도록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선거인단이 동시에 지역별로 만나게 함으로써 선거 음모와 조작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주 의사당이나 주정부 건물에 모입니다. 지정된 장소에 모인 선거인들은 투표지 두 장을 받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는 대통령, 다른 하나는 부통령을 뽑는 데 씁니다. 연방헌법에 따라 선거인은 투표에서 최소한 한 명은 자기 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이것은 같은 지역 출신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려진 후보를 선출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현대 미국 대선에서는 선거인들이 자신을 지명한 당의 후보에게 투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많은 경우에 선거인은 그렇게 하겠다고 서약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약한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는 선거인을 신이 없는 선거인이라고 합니다. 일부 주는 법으로 선거인에게 지역 일반 투표 결과와 같이 투표하도록 요구합니다. 일부 주 법은 신이 없는 선거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들이 행사한 표를 무효로 하고 다른 선거인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2020년 판결에서 워싱턴주 일반 투표 결과에 따르지 않는 신이 없는 선거인에게 벌금을 매기는 주 법을 만장일치로 인정했습니다. 이런 신이 없는 선거인이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적은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런 선거인이 나온 때는 지난 2016년 대선이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이 지난 2017년에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대선이 끝나고 10명의 신이 없는 선거인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7명은 성공했습니다. 이는 지난 1836년 이후 가장 많은 수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지역 일반 선거 결과에 따르는 다른 선거인으로 각각 교체됐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이 시간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을 소개하는 특별 기획 프로그램 스타트업 코리아를 시작합니다. 스타트업은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회사를 말하는데요. 지금 한국의 스타트업 수는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꿈과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의 창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OA가 이들의 사연을 들어본 특별 기획 프로그램 스타트업 코리아.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디자인 스타트업 푸들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동영은 기자입니다.
2021년 대학생 창업팀으로 시작하게 된 디자인 스타트업 푸들. 마음이 맞는 동기들과 함께 이 환경을 생각한 다회용기를 제작했는데요. 먼저 푸들의 자세한 소개부터 들어봅니다. 윤채영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플라스틱 일회용품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디자인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이제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설립된 소셜벤처 푸들이라는 기업이고요. 저희가 푸드라는 글자와 LE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매일 먹는 식문화를 조금 디자인을 통해서 기분 좋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의미에서 푸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다 홍익대학교에서 지금 김희성 디자이너 포함해서 산업 디자인을 공부한 이제 멤버들이 모여서 이제 창업을 한 스타트업이고요.
홍익대학교 산업 디자인학과 동기들이 모여 이 푸들을 창업했는데요. 디자이너로서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사람을 향한 제품을 만들어보자고 한 것이 그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을 향해야 되고 사람들의 삶과 라이프스타일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디자인인데 굉장히 그냥 의미 없는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또 과잉 양산되고 또 과잉 양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오히려 과잉 소비까지 오히려 디자인이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는 것 자체에서 저희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꼈고 또 그 시기에 저희 지도교수님께서도 그렇게 앞으로 디자이너들이 해나가야 될 방향이 굉장히 지속 가능한 사회에 기여를 하는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과 좀 맞물리면서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업을 할 때부터 어떻게 하면 이 디자인이라는 저희의 역량과 재능을 가지고 우리 사회와 일상에 있는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을 했고요.
처음 도전한 창업이었기에 경험도 없었고 또 자본도 부족했지만 그래도 윤채영 대표는 푸들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디자이너가 사실 창업을 하는 케이스가 사실 이전에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앱 개발자나 그런 엔지니어 기반으로 창업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한례가 많지는 않아서 저희도 그런 걱정도 많았고 두려움도 있었던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대신에 오히려 저희는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스타트업 씬에서 흔하지 않을 뿐이지 어쨌든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라는 것들을 없는 거에서 저희가 새롭게 거의 만드는 역할들을 계속 학교에서 또 공부를 했었고 작업들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창업 생태계 속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없던 것들을 완전 새롭게 만들어내면서도 조금 삶과 맞닿아 있는 게 오히려 저희는 기술보다는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얘기로 하이테크는 아니지만 오히려 로우테크이더라도 사람들의 삶 속에서 더 나은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사업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업 당시 이들은 각자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 배달을 자주 시켰고요. 그때마다 과하게 배출되는 일회 용기에 죄책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저희가 창업을 본격적으로 했던 것들이 바로 그 코로나가 시작되었던 2020년도 여름쯤이었습니다. 그때 뭐 갑작스럽게 많은 삶의 변화들이 있었던 것 자체가 되게 마음이나 진로에 있어서도 되게 전환점이 되었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항상 그냥 밥을 레스토랑에서 먹거나 집밥을 먹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저희가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 먹었던 시기이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매일 일주일에 거의 다섯 번 이상 일회용품을 시켜 나가다 보니까 쌓이는 것들이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게 되었고 그 자체가 굉장히 죄책감이 들기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환경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일회용품 자체가 그 플레이팅에 따라서 굉장히 식감 자체가 달라지고 되게 맛있게 먹던 음식들이 일회용품에 담기기만 하면 굉장히 없어 보이고 되게 맛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디자이너로서 이 일회용품 문제, 테이크아웃 할 때 사용되는 것들을 지속 가능성의 측면 그리고 더 좋은 식사 경험의 측면 이렇게 두 가지 모두에서 좋은 좀 솔루션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까지도 디자인으로서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푸들은 일회용기 또 밀폐용기 문제점에 주목해 다회용기를 개발했고요. 이를 이용한 다회용기 공유 서비스도 기획했는데 생각보다 신경 쓸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굉장히 많이 헤맸던 것이 보통 사업들과는 다르게 이해관계자가 되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용기라고 하는 것이 조리를 하는 사람 그리고 먹는 사람 하지만 그 중간에 이제 배송을 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번 써야 하기 때문에 세척을 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인 비즈니스보다 훨씬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저희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 다용기라는 것이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 각각들이 지닌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듣고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느꼈었고 저희는 뭐 처음에 현장에 정말 많이 다니면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들의 관계자들은 세척에도 용이하고 또 디자인으로도 감각적인 다회용기를 제작하게 됩니다.
몇 가지 다용기로서 가져야 하는 요소들을 꼽았었고, 그렇게 꼽았던 요소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세척에 대한 용이성, 그리고 뭐 범용성, 그리고 배송 용이성 등등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세척 용이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다른 기업들도 다용기에 뛰어든 업체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좀 안타까웠던 점이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기성 밀폐용기를 그냥 사업에 가져서 쓰고 있는데, 밀폐용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환경적으로는 당연히 일회용품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그 고무링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위생적인 이슈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다회용기라는 시장에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푸드리라는 기업이 여러 번 사용하는데 용이하는 실용성을 갖추면서도 되게 감각적인 디자인을 얻는다면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점들을 좀 고민하면서 디자인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용기는 푸들 플레이트인데요. 한 세트에 여러 메뉴를 담을 수 있고요. 또 담아낸 모든 음식을 돋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트 7이라는 용기인데요. 최대한 많은 현장의 니즈들을 들으면서 개발이 진행됐던 제품이고,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듈형 구조입니다. 원형의 플레이트 1, 직선형 용기인 플레이트 2, 그리고 마름모형 용기인 플레이트 4, 이 세 가지의 기본 조합들을 이용해서 26가지의 모듈형 조합으로 굉장히 다양한 이런 조합이 가능한 제품인데요. 지금 이렇게 기본 구성 외에도 이렇게 직선형 용기를 두 개를 더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다 빼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덕트이지만 이 하나의 제품으로 밑반찬이 많은 한식류 같은 제품부터 샐러드와 같이 간편한 그런 음식까지 다양한 음식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용기를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큰 초점으로 잡았던 요소였고요.
또한 소재로는 높은 내열성을 가져 고온에서도 환경 호르몬이 발생하지 않는 바이오신 소재 에코젠을 사용했습니다.
바이오 소재 에코젠은 이제 여러 번 사용했을 때 그런 세척의 안정성을 갖추면서도 이제 색배임인 냄새배임 문제가 정말 줄이는 것들이 중요한 관건인데, 이제 에코젠은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적으면서도 여러 번 이용했을 때 그런 색과 냄새배임 문제가 최소화되는 것이 검증된 소재여 저희가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푸들은 단체 도시락을 제공하는 기업 대상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고요. 소비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매장을 운영해 다회용기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배달 시장에서 출발을 하긴 했었지만 다양한 좀 MVP 테스트나 베타 테스트를 거치면서 배달 앱 시장은 아무래도 물류 이슈가 너무 크다 보니 저희가 먼저 잘할 수 있는 시장을 잡고 넘어가야겠다라는 판단을 했었고, 그런 맥락에서 지금은 이제 B2B 시장과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공간에 손님분들이 오셔서 테이크아웃 문화를 열어가는 두 축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작년까지는 B2B로 이제 ESG에 대한 니즈가 있는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많이들 저희 푸드를 찾아주셨고, 지자체들에서도 많은 행사들이 진행될 때 되게 많은 인원수의 분들이 뭐 케이터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에서도 그런 ESG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데 그런 때 저희가 적합한 서비스를 지금 렌탈을 해드린 경우도 있었고, 저희 용기를 그냥 직접 구매를 해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 푸드의 매장을 운영하고 이 소비자들과 만나면서 더 직접적인 피드백을 얻고 또 개선해야 할 사항들도 알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스타트업 푸드라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요금이나 물건값을 실제보다 비싸게 지불했을 때 우리는 바가지 썼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It's good to be here. Hey, have you ever been to the flower shop across the street?
No, why?
Don't go there. I got ripped off. They sell one rose for $5.
one rose, not one bunch?
Yes, just one.
That sounds like a rip-off. 존이 이 장미 한 송이를 $5에 구입했다고 하자 제가 바가지 썼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가지 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I got ripped off.
바가지를 쓴 것 같네요.
It sounds like a rip-off.
그럼 계속해서 쇼핑 관련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Can you do overtime today?
I'm planning to go window shopping after work. I heard that today the ABC store has a giveaway for its grand opening special.
Window shopping never works for me. I always end up in a shopping spree.
Sometimes I do impulse buying too. Last weekend, I bought another leather jacket.
물건을 사지 않고 구매 의사 없이 그냥 구경하는 쇼핑 행위를 window shopping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 쇼핑이 아닙니다. 나는 구매 의사 없이 물건을 보러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I like to go window shopping.
윈도우 쇼핑을 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물건을 사야겠다고 결심하고 물건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저것 구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점 점원이 Can I help you? 도와줄까요? 또는 뭘 찾고 계세요? What are you looking for? 이렇게 물어보면 둘러보는 중이에요. 그냥 구경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I'm just looking around. I'm just browsing.
Browse, B-R-O-W-S-E, 둘러보다, 검색하다 그런 뜻이죠? 둘러보는 중입니다. I'm just browsing. 증정품은 giveaway라고 하는데요. ABC라는 가게에서 개장 행사, 그랜 오프닝으로 증정품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개장 행사, 그랜 오픈 아닙니다. 그랜 오프닝,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요. 개업, 그랜 오프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대화에서 쇼핑 스프리라는 말 나왔죠? 많이 구매하는 것, 그러니까 흥청망청 쇼핑하는 것을 쇼핑 스프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충동구매
Impulse buying
나는 충동구매했어요.
I made an impulsive purchase. I made an impulse buy.
그것은 충동구매였습니다.
That was an impulsive purchase. That was an impulse buy.
그럼 끝으로 바가지를 쓴 것 같네요. It sounds like a rip-off.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Have you ever been to the flower shop across the street?
No, why?
Don't go there. I got ripped off. They sell one rose for $5.
One rose? Not one bunch?
Yes, just one.
That sounds like a rip-off.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바가지 썼다 쇼핑 관련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10월에 백악관은 역사적인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주요 7개국 회원국과 함께 경제 제재를 받는 러시아 자산의 이익을 근거로 우크라이나에 5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동맹국들에 의해 약 2,600억 달러의 러시아 자산이 동결됐습니다. 압류된 자산에서 얻은 이익에 대한 이자는 대출을 위한 담보로 사용됩니다. 달랩싱 국제경제담당 국가안보부보좌관은 기자들에 대한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는 이제 세 번째 겨울 전쟁을 준비하면서 경제적 생명줄을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7개국의 합의는 우크라이나가 단기적인 예산 부족을 줄이고 국제통화기금 프로그램을 유지하며 국방비를 조달하는 데 즉각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a demonstration of why multilateralism is a force multiplier in foreign policy. No single country could have delivered this deal by itself.
싱 국가안보부보좌관은 이는 다자주의가 외교에서 큰 효과를 내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도 혼자서는 이 합의를 이행할 수 없다며 모든 G7 국가들이 이번 지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세계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지지하는 데 지치지 않을 것이라는 통일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싱 국가안보부보좌관은 이번 합의가 푸틴에게 확실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시간은 푸틴의 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reasons why the United States pushed for the G7 to immobilize Russia's central bank assets only two days after
싱 부보좌관은 미국이 2022년 푸틴의 침공이 시작된 지 이틀 만에 G7에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동결하라고 촉구한 이유 중 하나는 행동의 심각성, 행동의 통일성, 신속성 측면에서 놀랄만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런 집단적 결의가 무의미한 전쟁에 대한 푸틴의 계산법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주 2년 전 동결한 러시아 자산에서 500억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발표한 내용은 전쟁이 계속되는 한 이러한 비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미국의 기여금은 200억 달러이며 추가로 300억 달러는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번 지원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국가를 방어하고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노력은 독재자들이 초래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